수요 예배 시간에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일상.
다시 한번 더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일상.
그럼 일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일상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예배의 본질을 일상에서도 연결하여서 우리의 24시간이 예배의 본질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예배에 대한 정의,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말미에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있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 지금 이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나 주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이 드려지는 여러 종교들의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오직 한 형태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공간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공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혼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육적인 예배는 뭘까요? 예배의 형식은 갖췄어요. 예배 장소에 두 발을 가지고 걸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긴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이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내가 한번 첨삭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고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거나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항전직 훈련을 위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혹시 드리고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적 예배를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요, 예배하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동사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서 원어상에서도 동사가, 원동사가, 주동사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 주동사는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게 주동사예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초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새롭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씁니다. 신적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받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받는데 신적 수동태,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영적인 그 하나님, 그 성령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나 새사람의 변화를 이끄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을 받아야,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새로운 예배, 새로운 일상,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전의 것들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서 이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의 회복의 아주 최종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목적을 회복하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 그 찬양과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일상에서의 삶도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그냥 정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일상은 고통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쁨과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묵상할 때 이런 기쁨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도 말씀 펴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실까 기대함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프레젠트, 선물과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하루 오늘도 시작됐네, 어떻게 버티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루가 고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원리를 붙들면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꽃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의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그 순종의 반열에 올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일상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왜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되냐?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그 고장났다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에서의 예배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형식에서의 형식적 예배, 이 모양은 그것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인 예배,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본질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 무엇을 새롭게 하셨을까요? 신분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핏부림을 인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 그 순종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저 천국 백성답게 이 일상에서도 천국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지고 주님 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가끔가다 갈등할 때가 있죠. 우리 이제 차에 달려있는 십자가 또는 차에 붙어있는 뭐 93.3 이런 거 이제 달고 다닐 때마다 이제 불법 유턴이라든지 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할 때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나 티가 없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성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멋지다 라는 칭찬을 우리 세상에서부터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냐? 빛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인된 모습 그 자체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양, 그 죄의 습성, 습관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충동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경건의 훈련을 명하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항존직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다 포함되는 얘기겠지만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도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악한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훈련하는 기간에 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한 항존직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훈련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죄악을 끊어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백성, 새롭게 하는 빛, 그리고 새롭게 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백성, 빛,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습관, 다른 시간 씀씀이, 물질 씀씀이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보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 것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너희는 기억해봐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듯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갇혀서 옛 습관에 옛 생각에 갇혀서 뒤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이 보라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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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네.
이 이두는요, 바로 생각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시각적인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지각하다, 생각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새롭게 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이전에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옛습관이 옛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옮겨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동사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찾으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무엇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믿음 없음의 행동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판단과 반응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을 때에는 사업할 때 그리고 가정을 돌볼 때 세상 가치관대로 육아하고 또 사업하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없을 때에는 사랑 사람들을 뺏으면서 자기의 부를 챙기는 것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삶에 변화된 내용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의 영역에서 자꾸 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는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다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의 적,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와의 대화를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평소에는 들지 않던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끝까지 침대에 눕게 만드는 내 안의 누군가, 그 누군가와 대화를 잠시 꺼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휴식을 취하여서 우리의 영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 싸움 가운데 항상 영의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은 이것을 선택할 힘이 없고 분별할 힘이 없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윗선배들, 그리고 그 위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격조를 지켰던 그 영적인 습관들의 가장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벽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깨우기 어려우면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몸을 던져 놓으셔야 돼요. 이 몸뚱아리는 언제나 언제나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와 이 자신과 대화하기를 멈추시고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말씀에 그저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면, 몸을 던져놓으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 마음은 곧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죠. 이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생각이 정리됩니다. 잡생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명하고 단순한 영적인 습관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면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적용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언어. 이 말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우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진다면 생각의 영역에서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또한 정복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서로 대화할 때는 굉장히 평소에 쓰지도 않던 거룩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삶에는 완전히 언어의 패턴이 달라요. 쓰는 단어가 완전 달라요. 믿음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 성도끼리 교제할 때, 목사님과 대화할 때 언어와,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상에서 예배를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요? 말이요. 무지한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뱉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주고 샀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뱉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계속 헛된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말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가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일상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나쁜 악한 것들이 선포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할 때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납니까? 선포할 때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기쁨이 솟아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뭘. 상대방의 가진 거, 상대방의 어떤 외모에 어떤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모든 매스미디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더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 더 예뻐야지 행복할 수 있어, 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뭐가 더 있어야 돼. 소유에 대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선포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비교의식에, 세상의 말에 빠지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하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한 번은 제 안에 이런 막 갈망이 막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뭐 내밀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돌멩이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젊은 날에 주님 만났는데 제 인생 허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하기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주세요. 이런 막 갈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 따라서 막 써내려갔던 선포문이 있어요. 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이름을 넣으면 박자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나를 그냥 하되 머릿속으로는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변화와 성장을 시작한다. 과거에 매여있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가치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다. 보석보다 귀하고 많은 재물보다 귀하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상대적이지 않다. 나는 복음 안에서 형성된 건강한 자존감으로 내 안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현재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나의 변화는 나의 행복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정, 교회, 도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은 나의 변화의 아름다운 장식이 될 것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힘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안에 거짓자의 말에 속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것이다. 내 안에 편견과 거짓의 말씀으로 맞설 것이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더 이상 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나는 열정이 넘치고 의욕적이며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집중과 몰입을 통해 순간을 가치 있게 보낼 것이다. 내 삶의 순간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이다. 나는 매일 일상의 예배에서 성공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이다. 변화와 성장을 통해 나의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며 절망이 잡힌 이들에게 힘과 도전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일상의 예배를 승리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생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일상에서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따라서, 그 가치관 따라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상에서의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으로 나의 가정과 삶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드는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